The following is an audio podcast from the Korea Society, celebrating over 50 years of promoting greater awarenes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or more information on our program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koreasociety.org. This podcast is brought to you through the generous financial support of the Tongyang Group. In the areas of financial services and manufacturing, the companies of the Tongyang Group harness the passion and creativity of 12,000 employees worldwide to better serve their clients. The Tongyang Group, a global partner for Korean business.
On December 4th, 2008, Lee Jae-ho, senior visiting scholar at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former Grand National Party Supreme Council member, and campaign manager for Lee Myung-bak's successful presidential run, spoke with the members of the Korea Society about President Lee's governing philosophy and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U.S.-ROK alliance and partnership.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I'm Evans Revere, the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and on behalf of the Korea Society, I want to welcome all of you to today's Distinguished Visitor Luncheon. Today's program is part of the Korea Society's ongoing effort to bring the views of prominent leaders, Koreans and Americans, to the attention of our members, our friends, and our guests and supporters. We are delighted to see so many of you from all of those categories here today. I think, obviously, with a relatively new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a new government soon to be inaugur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of course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U.S.-Korea relations and the U.S.-ROK alliance partnership, we at the Korea Society are really pleased to be able to contribute today in this way to U.S.-Korea dialogue and to strengthening understanding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we are particularly pleased to have such a distinguished speaker with us here today. Our guest has pursued a lifelong commitment to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including as an activist and as directo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office in Korea. He has served with distinction several term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s the vice floor leader of the GNP, the Grand National Party. He managed the campaign that put President Lee Myung-bak in office, first as mayor of Seoul and later as a member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GNP. H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election of President Lee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of us who have seen the campaign that America has been through recently knows how difficult political campaigns are. And anyone who can win one is having a very good career. The fact that President Lee has now won these two major races back-to-back, thanks to the great advice, assistance, and leadership of our distinguished visitor today. It's quite a feat. Currently, our distinguished speaker today is senior visiting scholar at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it really is an honor to have him here with us today. He'll be here to share his thoughts on the current government and leadership in Korea and on the U.S.-Korea relationship. And I know you will enjoy hearing him as much as those of us who've had an opportunity to chat with him just a few minutes ago have had during our discussions. And ladies and gentlemen, without any further ado, would you please join me in welcoming our distinguished speaker today, Dr. Lee Jae-ho. Dr. Lee.
Thank you for inviting me. I am honored to be here with you. As you know, my Korean is better than my English. So I will speak in Korean. 아, 제가 오늘 미국에 온 지 193일째가 되었습니다.
Today is 193rd day sinc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6개월은 지나고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More than 6 months and into 7 months.
그러므로 그동안 한국 정부의 변화를 미국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It means I have seen changes taking place in the Korean government from a remote place.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I have one caveat, if you will.
제가 한국 정부를 떠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제 말씀은 전적으로 제 개인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Since I was away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leadership for more than 6 months, what I will discuss today will be totally in my personal capacity.
제 이야기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견해를 대신 전해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Never will my statement be interpreted as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nor does it represent current government 이명박's viewpoint at all.
다만 한국에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또 한국 정치에서 세 번을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왔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Rather, I'm here as a politician who has dedicated his life to the democratization of country and who has served as a congressman for 12 years.
제가 작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Last year I had a chance to travel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Vietnam and Cambodia.
금년에 미국에 와서 제가 카나다, 멕시코, 쿠바,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다녀봤습니다.
And this year, sinc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I had a valuable chance to visit Canada, Mexico, Cuba, Argentina, Chile, and Brazil and Peru.
또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 반도체, 또 페루에 있는 SK LNG 액화공장 건설 현장 등을 다녀봤습니다.
Along the way, I had a chance to visit some of the hard-built factories owned by South Korean entrepreneurs that include Hyundai Auto and Samsung Semiconductor. Both of them are in the United States, and one SK LNG factory located in Peru.
또 미국에 와서 여러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Also, I had a chance to travel many cities in the States.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And all my experiences really confirms to me that it is high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tackle on important challenges.
마침 미국에서도 새로운 오바마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All this need for change coincides with the new government inauguration in the United States.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한국이 나아갈 지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So please bear with me with my few remarks about the possible policy lin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nd of desirable changes in terms of South Korea and U.S. relationship and inter-Korean relationship.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It has been 60 years since the first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Second World War.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During the past 60 years, we had ups and downs.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고,
we had a time of poverty.
전쟁에 시달리기도 했고,
we had a period of war.
때로는 쿠데타도 있었고,
and there was a cuteta indeed.
때로는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re was a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where tens of thousands were killed.
그러나 우리는 짧은 기간에
But despite all this,
자원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서
And despite the fact that we are very scarce of natural resources,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And despite the fact that we are divid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5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And we have a population of about 50 million people,
개인소득 2만 불에 가까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We pull through the feat of achieving making per capita income of more than $20,000.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나라를 추슬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But I also believe it is time for us to engage in another take-off.
우리나라가 추슬려져서 새로운 나라로 등장할 경우에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해외 동포와 합하면 8천만의 국민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When we internally join hands, I believe we can not only achieve reunification, but also we can join hands with ethnic Koreans, and the total populace will hopefully amount to 80 million people.
8천만의 국민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But before these 80 million strong people can join hands to advance into the advanced country, there are some challenges that we have to collectively tackle.
첫째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First, we got to build a righteous nation.
우리는 해방 이후 여러 정권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독재 정부도 있었고 때로는 군사 정부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정권, 국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한 정권, 도덕성이 없는 정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After liberalization from Japan, we have experienced many regimes, but unfortunately some of them were autocratic, some of them were militaristic, and many of them were immoral, illegitimate, and unrighteousness.
그러는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부정과 부패가 마치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much so that corruption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and is taken as a thing of the common.
정의로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는 겁니다.
The first test of a righteous nation is to get rid of all corruption in the officialdom.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Because officials have received the mandate and the power from the public, and all they have is just the obligation to sacrifice and do service to the people.
그러나 그들이 갖는 크고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과 부패를 자행한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But if they try to take advantage of small or big power that has been mandated to them and try to commit corruption, it's a big violation of their obligation.
특히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부정과 부패는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크나큰 배신 행위이고 반역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Especially if corruption or irregularities are committed in the name of power, it's a serious breach of their covenant that they made with the people.
우리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 주변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 의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것을 봤습니다.
It is very unfortunate whenever there is a regime change, those who are sticking around the past regime had to stand in the court and had to be judged by the next power.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치적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Well, I believe power or political position, whether it is big, high, or small or low, it is a tool for statecraft, nothing else.
권력이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지, 권력이 자기 개인의 위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So in short, power should be a tool for work and service and should never become a means for personal prestige.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려면 대한민국만이 갖는 정의가 충만한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가 없는 권력의 이름으로 그 어떤 부정과 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So my point is, if the Republic of Korea wants to receive vigor an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positive sense, we got to make sure that we build a just and righteous society where there is no corruption and no official commits corruption in the name of power.
두 번째로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Second challenge is to build a fair and equitable society.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By that I mean we got to build a society where every man and woman can work.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To realize their potential to work.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에 의해서 공평한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 can admit to you all that due to many negative political situations, this equitable opportunity has been blocked.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Fairness by no means means unitarian equality.
다만 모든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Rather, by that I mean everybody should be entitled an opportunity to work either for himself or herself or for society or for the country.
권력이 있다고 해서 부가 있다고 해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권력이 없거나 부가 없거나 사회적 명예가 없다고 해서 기회가 더 적게 주어진다면 이것은 공평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And if any society is decided by the fact that power and wealth is in proportion to opportunity, we cannot call it an equitable society.
똑같은 범죄를 저질려도 힘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힘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공평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Again, another analogy is if one person can get away with crime or sin just because he's powerful, he has good family backgrounds, we cannot call it an equitable or fair society either.
공평하지 못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And the trouble is the society that is not equitable will end up becoming a society where the divide between rich and poor will be widening.
불만과 불평을 하는 세력을 더욱더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And the small clique that is filled with dissatisfaction and grudges will grow and grow.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100m 달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et's give you an example of athletics.
100m 경주에 있어서 출발점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의 차별에 대해서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Yes, there is a 100m run and there will be a winner and many losers. But everybody will agree on the result just because there is the same equitable starting line.
만약 100m 경기에서 출발점이 서로 달랐다면 차이가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But if the starting line is not equitable or same, and the end result will lose legitimacy.
공평한 사회는 모든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지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는 능력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So again, my definition of equitable society is opportunity is evenly divided, but the end result should be humbly accepted according to the potential of each different individuals as well.
마치 우리는 공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공평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처럼 생각을 하고 공평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o one thing I want to humbly correct is the notion that capitalism is by definition unfair, and I don't believe so.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할 시대적 의무와 역사적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So I believe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nation of Republic of Korea has the historical mandate and zeitgeist to build a righteous society and fair nation.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이 많거나 선진 여러 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I believe this will lay the firm foundation of our nation's competitiveness, and that alone will give the nation a means to compete with other nations that are endowed with greater natural resources.
세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은 행복한 국민에 대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And the third challenge that our nation faces is to build a social condition that will ensure that there is well-being of our people.
개인의 행복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기회에 따라서 좌우되기는 하지만은 개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회입니다.
Of course, individuals' capability and opportunity is two very important variables in terms of the degree of happiness of individuals. But when the person is equipped with right kind of capability, because of the poor social conditions, he cannot attain to his full potential. And I think there is a thing to be done to improve social condition.
한 나라에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And the happiness of each individual within one nation cannot be simply compared with other nations.
한국의 국민은 한국이 처해진 조건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Korean nations have the right to measure their own relative happiness inside their domestic context.
그것이 정치의 잘못이나 사회 제도의 잘못으로 개인의 행복이 박탈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And my point is, if any bit of personal happiness is depraved by some wrongdoings in Korean politics or domestic social systems, then there'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one domestically.
저는 며칠 전에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페루의 쿠스코 지역을 가봤습니다.
A few days back, I had a chance to visit Cusco in Peru, which was the capital of the Inca kingdom.
잉카 문명의 유일한 유적이라고 하는 마추픽추도 가봤습니다.
Also visited the Machu Picchu, which is the only legacy of Inca kingdom.
그 고산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불행하게 보였습니다.
To be honest, they look quite unfortunate.
그러나 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But I asked them personally.
당신은 행복하냐고.
My question was as blunt as, are you happy?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없다고 했습니다.
And their response was quite surprisingly, they had no grudges, no dissatisfaction.
그것은 그들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because they are settled for and satisfied with their conditions.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은 개인소득 2만 불 시대에 진입했으며 곧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But not quite for countries like Republic of Korea, because we already reached the per capita GDP level of 20,000, and we are just around the corner becoming one of the advanced nations.
이 조건에 맞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So happiness of Korean nationals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current status of our nation, Korea.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모토로 해서 나라가 한번 크게, 새롭게 개혁하고 변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n conclusion, I think the country, South Korea, is at high time to reshape itself and reform under the maxim of becoming a righteous nation, fair society, and happy people.
이것이 대한민국이 50년 후, 100년 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this is a task that we have to tackle on sooner than later to make sure that we usher in a prosperous nation 50 or 100 years down the line.
저는 캄보디아에 두 번을 가봤습니다.
I visited Cambodia twice.
제가 처음에 가봤을 때는 제가 갔던 앙코르와트 지역은 조그만 꼬마 어린애들이 관광객들에게 1달러를 얻으려고 맨발로 몸에 걸치지도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다녔습니다.
When I first visited Angkor Wat Legacy, the small children were just begging for $1. They were risking all these different dangers and they were barefooted.
두 번째 갔을 때 그 아이들이 1달러를 얻으려고 다니지 않고 이른 새벽에 나무 또 흩어져 있는 종이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주우로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But when I visited there second time, I saw a sea change because the same small children were not begging for money anymore. They were rather trying their best to collect something that can translate into money, such as wood branches and paper scraps.
저는 이런 것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And I think that really speaks volumes of a bright future of that nation.
제가 이번에 남미의 여러 나라, 지난 여름방학에 중미의 몇 개 나라를 돌아봤습니다.
During the summer vacation and during the recent holidays, I visited many countries in South and Central America.
그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보였습니다.
Realistically, they were living tough life.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원이 있고 현재 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But they had resources and there were some people who had understanding something needs to be done.
저는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봤습니다.
And to me, that translated into a bright future for those nations.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한 나라로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마치 이것이 우리나라가 성공의 전부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Yes, Korea achieved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uring a very short period of time, but the problem is many people kind of settle for the status quo and get complacent and they believe this is probably our best destiny.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고 적당하게 돈을 벌고 적당하게 부정을 하고 이런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
And unfortunately there is a trend where people take for granted that they don't work hard as hard as they used to, and they try to cut corners as long as they can make money.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그 60년대, 7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을 그 당시에 우리들이 노력으로 신발끈을 다시 메고 허리끈을 다시 조이고 아주 바닥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일부터 해야 하는 그런 국민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ut I'd rather believe that we got to go back to our ancestors, the mindset our ancestors had back in the 60s and 70s when we developed ourselves from scratch and from rags to riches. And we need to guard up and try to do things from scratch.
저는 이러한 정신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을 공동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I believe this mindset, this spirit will go a long way toward joining the ranks of advanced nations in the near future. And the maxim that surrounds righteous nation, fair society, and happy people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communitarian 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 그것이 자칫 개인주의로 흐르거나 개인이기주의로 흘려서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막으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 공동체 의식을 접목시키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By that I mean there could be some shortcomings in noble concepts such as fre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nd those shortcomings include individualism and excessive selfishness. And this can possibly lead to the collapse of community. And this worst-case scenario should be avoided by complementing it with some sense of community, which is fully backed up by market economy and free democracy.
저는 학자가 아니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개념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동체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I'm not an academician. I'm a politician. So my statement today has not gone through a rigorous academic test. But personally, my gut feeling says that this communitarian liberal democracy is what our nation should pursue.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Just a few more comment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our two nations.
지금 저희 나라는 이제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한 지가 한 8개월째, 9개월째쯤 되어 갑니다.
The new government was ushered in Seoul and it has been about 8 to 9 months.
마침 미국도 지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정부가 1월 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And we are excited by the fact that the new government, democratic Obama-led government will be ushered in the near future.
양국 간의 동시에 권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This change in government structure is taking place between the two nations almost at the same time.
그동안에 가져왔던 한미 동맹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Of course, our traditional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한미 관계 현안인 FTA 비준도 미국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And in the same vein, I would like to urge sincerely the U.S. leadership to ratify the CORUS FTA sooner than later.
경제적 어려움은 미국에 못지않게 한국은 더 어렵습니다.
This economic difficulty is more clearly felt in Korea, probably than in the United States.
어렵기로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심합니다.
I can tell you that we are at a further more dire situation economically speaking.
그러나 한미 FTA는 한국에만 이익을 주고 미국에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And first challenge that we should tackle is the wrong notion that this CORUS FTA will end up benefiting South Korea alone at the expen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flat wrong.
저는 며칠 전에 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칠레를 가봤습니다.
I visited Chile, which has an FTA agreement with Korea.
칠레 포도 농장도 가봤습니다.
And I visited grape yards there too.
FTA 이후에 칠레와 한국의 무역에 대해서 수입과 수출에 대한 통계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And I had a chance to come across some statistical figures about trade between Chile and South Korea.
두 나라가 다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And truly it was a win-win situation.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FTA는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동맹국 간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But furthermore, CORUS FTA will go beyond ripping economic benefits between our two nations. It will go a long way toward solidifying our mutual trust.
우리는 경제적 작은 이해 때문에 정치적인 큰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And my fear is perhaps there may be some temptation at the expense of small economic gains. They may just forsake some bigger political picture.
우리는 새로 출발하는 양국 정부가 FTA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더욱더 신뢰가 굳어지기를 희망합니다.
And I believe this FTA can serve as an excellent medium and catalyst to further solidify our already strong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governments.
제가 감히 한국의 한 정치인으로서 오바마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ay I dare to make a suggestion to the new Obama government as a politician from South Korea?
오바마 정부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눈으로 미국을 보지를 말고 세계의 눈으로 미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It would be truly ideal if the new leadership can see themsel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ju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alone.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Just a few comments about inter-Korean relations.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해외 동포까지 합하면 저희들이 8천만 국민입니다.
When the two Koreas are unified and when we add up diaspora, our total population will reach about 80 million.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So even in terms of population, we have a good condition to become an enviable nation.
안타깝게도 여기에 장애가 되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But one of the greatest obstacles to fulfilling this potential is the nuclear weapons held by North Korea.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입니다.
And the die-hard stance taken by the North Korean regime is also a headache too.
저는 이 기회에 북한 당국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o one my comment goes to the North Korean regime.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The current government is led by Mr.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입니다.
And this government has received a full mandate from the public.
그리고 북한의 당국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So it is very natural for North Korean regime to initiate sincere dialogue with no other than the 이명박 government.
그들이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 보다가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가 그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대결의 국면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So simply becau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South Korea may be slightly more unfavorable compared to the past Kim Dae-jung or Nomuyan governments, if they want to just give up any chance of dialogu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is not justified.
우리는 어떤 나라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른 주변국과 대화를 더욱더 강화하고 대결은 최소로 축소해야 됩니다.
No matter which nation we are talking about in terms of our partnership, Whenever they are in difficulty, our best effort should be geared towards maximizing dialogue and minimizing conflict and confrontation.
혹시 북한의 당국자들이 대결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f the North Korean strategy is just provoke confrontation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some dialogue, it is totally miscalculated.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y and large, the South Korean people are dreaming a day when there will be a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대한민국 정부는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And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will never neglect on this public wish.
끝으로 한국 내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나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점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다만 이번에 남미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Instead of giving you any specific comments about domestic politics, since I have been away from the Korean political scene, as I mentioned, I would rather just share with you some experiences that I had while I was traveling in South and Central America.
브라질에 갔을 때 리오데자네이로 시에 제가 가봤습니다.
I had a chance to visit Rio de Janeiro in Brazil.
거기에 해발 800m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00m 정도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산 100군데 정도 높이였습니다.
There was a point which was 800 meters above sea level. I think that height can be compared to one of the largest mountains that surrounds Seoul called Bukhan Mountain.
그것은 우리나라 백운대와 마찬가지로 완전 바위산이었습니다.
It was a rocky mountain just like our Bukhan Mountain is.
그 바위산 정상에 산 정상을 허물고 38m 높이의 예수상을 세웠습니다.
And the peak of the Rocky Mountain was eroded, and instead they built the statue of Jesus there.
그 예수상에 대한 관광 수입이 입장료만 해도 1년에 200만 불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And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the revenue for entrance for those Jesus statue was more than $2 million a year.
산 꼭대기에 케이블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And of course the statue, because it was at the peak of the mountain, was connected by the cable cars.
저는 순간적으로 우리나라 백운대에 저러한 38m 높이의 백운대 정상을 허물고 예수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환경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갖고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The gloomy thought dawned on me. If the same effort had ever been made to build a similar statue at Baekgunde, at the peak of Mount Bukhan, it would be almost an impossibility. People will try to come up with many different excuses to say no, environmental reason, legal reason, greenbelt reason, and what have you.
그 옆에 빵산이라는 데도 가봤습니다.
I also visited the nearby mountain called Bang Mountain.
브라질 정부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바위산 아무것도 없는 바위입니다. 바위산입니다.
With all due respect to the Brazilian government and Brazilian people, it was purely a worthless rocky mountain.
근데 그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리오데자네이로의 아름다운 항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The only beauty that this mountain has that it gives the climbers a complete view of the port and the city of Rio de Janeiro.
그런데 그 산의 정상을 허물어서 케이블카를 다니게 하고 산 자체를 완전히 개조를 했습니다.
Just because of that, they built a tourist attraction and connected it with the cable cars so that people can get access to the top.
그것도 1년에 입장료 수입만 200만 불이 넘는다고 했어요.
Again, this peak gathers more than $2 million as an entrance revenue a year.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토대를 두기는 해야지만은 때로는 미래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미래의 행복에 대한 강력한 결단과 추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기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my key takeaway was this. Yes, I'm a politician, and politicians live by reality, and their life should be firmly grounded on realpolitik. But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be responsible for what their action will bring about in the future. And they should have determination and drive, and they should have the courage that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 will be evaluated by history.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wrap it up,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undivided attention.
질문 inclined to begin the Q&A session right now by asking our distinguished guest if he might be able to give us in just a few words his impressions, since we've heard impressions of Brazil and Peru and Cambodia and other places, his impressions of 6 months in Washington, D.C. A loaded question, if there ever was one.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제 6개월 생활은 제가 학교에 지금 비지팅 프로페서로 있습니다. 제가 1시간 10분 거리를 자전거로 출근과 퇴근을 합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하루에 2시간 20분 정도 거리가 소요됩니다. 요즘은 겨울이 되어서 매우 추워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It has been 6 months, and I'm serving as a visiting professor at SAIS, Johns Hopkins. And I commute by bike. One-way bike takes me like 1 hour, 10 minutes. Total, I commute and I ride a bike for about 2 hours, 20 minutes. And these days, I really have to brave the cold weather.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 학교 옆에 있는 한국인이 하는 스낵 코너에서 2불에서 3불짜리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Unless I have a special appointment, I make it a rule to eat a very light lunch at a Korean-run snack bar, which costs about $2 to $3 per meal.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국제대학원이기 때문에,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이기 때문에 외국에 저명한 교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It is a really honor to come across many international expertise, not least because I serve at a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주로 그 교수분들과 자주 만나고 저희들 나라보다가 어려운 나라의 외교관들, 대사님들을 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Not only professors, I also meet many diplomats and ambassadors, mostly from countries that are in more difficulty than South Korea.
특히 몽골리안 계통의 나라의 대사분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One of my best friends is the ambassador from Mongolia.
언젠가 한국의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와 좀 시종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It comes from my personal conviction that to make sure that we can globalize our Korean culture, we need to start contacting people with a greater racial affinity.
그들과의 만남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And truly, the meetings with those folks were beneficial.
현재 6개월간 워싱턴 생활은 제가 태어나서 미국에 온 것도 처음이고 이런 외국에 나와서 6개월 이상 있어 본 일도 처음입니다.
It is not to mention that, you know, I've never stayed in a foreign country for more than 6 months. In fact, it is my first visit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And it helped me a great deal in a sense that I gained a lot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for this nation.
Thank you. Let's open it up to questions. If I could ask you to please wait for the mic. I think we've got some mics that'll be circulating. Please stand as you ask your question. Identify yourself, and please do ask questions. Why don't we start with this gentleman right over here.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금 한국에선 이재호 귀국설이 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국에 귀국하실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재호 귀국설과 함께 박근혜 역할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대표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최고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Yeah.
You want to, could you translate the question if you don't mind? Thank you. I trust your Korean more than mine.
Two questions. There is a rumor that's going on in South Korea that Supreme Leader Lee Jae-ho will soon return to Korea, and he will play a certain active political role. And if he can share some of his plans about his future itinerary, that will be appreciated. And the second question is, there is another politician, Mrs. Park Geun-hye, and there is a talk that in this economic difficulty, there's got to be a role that this Park Geun-hye should play, and any response to that comment as well.
저도 그 언론 미국에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인터넷 신문이나 그 언론을 통해서 저 귀국에 대해서 찬반이 아주 많이 있는 걸 제가 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와야 된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오면 안 된다는 거고 저는 뭐 제가 외국에 망명한 사람도 아닌데 뭐 오면 안 된다 물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제가 와야 된다, 뭐 오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귀국을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저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의 현재 개원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제 비자가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끝나는 꼭 뭐 비자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전에라도 저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내가 미국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개인이나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땐 제가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 귀국서를 두고 찬반 양론 때문에 제가 귀국 일정을 조정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I have a... I have limited access to the Korean media, but I have access to the internet, so I know a little bit of what's going on. And I know there are some pros and cons. Some say, please come, and others say, please don't come. But again, I don't regard myself as a political refugee. And I respect their freedom of opinion as well, but how they view about my coming to Korea or not coming to Korea will not be a decisive factor in my decision. And I'm serving as a visiting professor, and my visa will expire in May next year.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 will stay until May next year either, though. And it will be ultimately my judgment regarding which action will benefit myself and my country better will dictate the course.
다음 박근혜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낸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의원이 많은 역할을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Regarding the National Assemblywoman Park Geun-hye, we should not forget that he's a National Assemblywoman belonging to the National Grand National Party, which is the ruling party whose leader is President Lee Myung-bak. And I believe all members of Grand National Party should play a role that is commensurate with his or her capability. And I believe that Mrs. Park Geun-hye is a politician with great potential and capabilities. So my firm belief is the greater role she plays, the greater benefit it will bring to the nation and the great GNP.
다만 이재호 귀국설과 박근혜 역할 성리 동일하게 취급될 성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But my point is that the rumor of me coming to Korea and the rumor of Mrs. Park will playing a greater role should not be seen in the same context at all.
This gentleman right here in the middle.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and we appreciate your remarks very much. I served in Korea during the war, both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And 55 years ago, we entered into an armistice agreement. That's 55 years ago, the longest armistice agreemen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since then, I've made several visits to North Korea and have had to confer in Pyongyang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regard to joint recovery operations of American war dead. And interestingly enough, the North Koreans constantly advised me that we are still at war. This is a war. And they wonder abou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whether we are ever going to enter into a peace treaty. And I would appreciate your comments about the possibilities of a peace treaty to end this war.
제가 한국 전 참전용사입니다. 지금 정전협정이 된 지 55년이 되고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발굴 때문에 북한에도 여러 번 가고 평양 외무성도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평양 당국에서 하는 말이 아직까지 남북한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평화 상태로 가야지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남북 관계가 이런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 휴전 관계에서 평화 관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것입니다.
아 우선 그 지난 그 1950년대 참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My deepest gratitude for your sacrifice and dedication for our nation. Thank you very much.
네, 제가 그 미국에 와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모임에 세 번 정도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Since I came to the States, I visited perhaps three times for a gathering among American veterans.
예, 소년 시절에 참전했던 한국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쁜 마음과 존경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Each time I come across these veterans,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ir patriotism and their love for a faraway nation, Korea.
예, 현재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와 별도로 대화 채널과 협상 채널이 있습니다.
As you know well, on top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their own channels for dialogue.
그것은 미국 한국전에 참여했던 미군의 유해 환송의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과 미국과의 문제이지 거기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The reality is, I believe, the return of dead bodies of U.S. soldiers, which should happen, but should be dealt wit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그것은 북한이 때만 되면 한국과 관계없이 미국과 외교적 협상을 갖고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6.25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는 즉각 환송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nd as you know very well, when it comes to this critical issue, North Korea has always bypassed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ried to use it as a leverage. But my belief is that all the dead bodies should be immediately returned to the U.S. government.
그것을 휴전 협정이냐 평화 협정이냐고 따지는 것은 북한의 핑계일 뿐입니다.
And if they want to relate it with the issue whether we are at war or at peace, it's just an excuse.
그건 옳지 않습니다.
It is simply wrong.
마찬가지로 6.25 때 본인이 의사 관계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나 그들이 그 납북자들도 하루속히 조건 없이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In the same vein, the former South Korean soldiers who have been held hostages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against their will should be returned to the South Korean territory with no hesitation.
그것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세계 보편적인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that that is true in terms of humanitarian values and universal values.
Young man right there.
KTV 이우색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브라질 예시를 드시면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이 적합한 시기인지, 만일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면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Two questions. If you evaluate the economic policy of the 이명박 government, that'll be appreciated. And the second question is, there was some comment that you made while you were visiting Brazil that it is high time to make a political determination to build a inland canal in Korean Peninsula. Do you think it is good time to build or discuss a plan of building a canal now, or should we delay it?
첫 번째
경제 정책
질문은요. 제가 뭐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한 가지 변멸한다면, 뭐 정부 들어서자마자 소고기 파도이다, 뭐 외환 위기다, 뭐 고유가다, 이런 한국 내의 경제적 조건과 관계없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경제가 매우 어려져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남는 게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울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그 뜻을 모아주고 좀 더 많은 그 지지를 모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Regarding your first question, I'm not an ideal speaker to discuss economic issues, but one thing I can tell you is that when the 이명박 government was ushered in, we faced the worst possible situations, including beef scandal, highest oil spikes, etc., etc. So he didn't have a chance to show his true color. So I think it's really high time for the Korean public to join hands to give him full support.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질문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잘못하면 또 한국에서 또 요란하게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Regarding your second question, my any response may make an undesirable headline tomorrow morning. So I'll rather refrain from making public comments and just respond to it on an individual basis. 약속해 주시겠습니다.
I think there was a gentleman in the aisle right there in the back.
Mr. Lee, thank you for your remarks. It's very helpful to understand your view on various situations. Since you played such an important role in electing President Lee Myung-bak, how come he didn't appoint you to a high level position? And the follow up question is, you sound like that the current difficulty in the North-South relation is mainly du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istake. But you know, a lot of people feel, you know, somewhat differently on this issue. You know, I mean, for instance, you know, the 이명박 government may also have been, you know, maintaining too strong conservative position toward North Korea. And, you know, for instance, the government didn't stop the civic groups, you know, sending balloons across the DMZ area. So why you're blaming all these troubles to North Korea instead of, you know, also sharing some of the blame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well? And don't you think that maybe the administration should take some corre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North-South Korea relations in the future? Thank you.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실 때도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또 서울시장 직무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서울시에 아무 고위직을 갖지 않았습니다.
Well, let me try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in this way. Yes, I ran the campaign for Mr. 이명박's Seoul mayor, And I also played a leading role in his transition team for the Seoul city government. But back then, I didn't play any role afterwards.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당내 경선에서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It is true that in primaries and in the nationwide election, I played a certain role and I took up certain responsibilities indeed.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책임을 졌다고 해서 선거 후에 반드시 고위직을 가져라는 법은 없습니다.
But some responsibility in the election process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post-election positions.
오히려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 부족한 점을 채우는 제 스스로의 연수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 personally recognize my personal shortcomings and I take this opportunity as very valuable to fill up this personal
그다음 북한 문제
네, 다 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금강산에서 비무장 관광객인 그 여성을 총으로 그 죽인 일이 총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한국의 정권을 떠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14선언이나 6.15 선언을 이어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정권이든 자기들 정권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평화적 통일입니다. 지난 정권은 지난 정권 나름대로의 국민이 찬성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대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에 왜 당신네들은 지난 정권이 맺어놓은 것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네들과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북한은 지난 정권이 맺은 것을 토대로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정권과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정권과 대결을 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대결은 우리들이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대통령께서도 언제 어느 때고 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대결의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새로운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바꿔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북한의 적대적인 정책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9개월 되었는데 북한에 무슨 정대적 정책을 내었습니까? 남북의 비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전단 살포 문제도 남한의 보수단체들이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에 비란을 보내고 있다고 나도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거는 민간단체, 탈북자단체, 보도단체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려오면서 북한이 한국에 수십만의 수백만 장의 삐라를 뿌린 것은 그때 북한 당국이 저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민간인들이 하는 걸로 그냥 둬버리면 됩니다. 그건 뭐 우리 물론 한국 정부에서 그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요즘 세상에 삐라 뿌려갖고 남북 문제 해결될 시대는 지났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무슨 남북 대화를 안 한다, 무슨 그 대결 국면을 조성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다.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the last straw that kind of broke the camel's back was the incident where an unarmed tourist lady was killed while she was traveling at Mount Kumgang. And my point toward North Korean regime is they should not just try to test our will or try to cast doubts on our intention. You know, yes, there was some, you know, June 25th declaration and October the 4th declaration, which were made during the past governments. But no matter what they did, we also have been sticking with our policy and philosophy toward peaceful reunification. Just like the past governments stuck with their policy despite some domestic opposition, we are in the same position. There is some opposition toward peaceful stance toward North Korea, but the current Myanmar government believes in peace and peaceful reunification and will try our best to make it happen. And if they try to use what the past South Korean government did as a frame of reference, that's ill-advised. Rather, their frame of reference is our genuine intention, and our genuine intention is to engage in sincere dialogu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y should not try to provoke confrontation either. And I would like to remind you, on no single occasion, we never came up with the confrontational rhetoric toward the North Korean regime at all. When it comes to the leaflet issue, yes, it is true that some conservative groups have sent some leaflets that are anti-communist group toward the North Korean territory, but we have never incited them to take such action. And think about the past where millions and zillions of leaflets were sent from North to South Korea, and we have never used that incident as an excuse to block inter-Korean relationship either.
I think, unfortunately, because of another commitment by Professor Lee, we're going to have to end this here. But let me bring today's program to a conclusion by thanking Dr. Lee for very, very thoughtful comments. The presentation gave us a very impressive snapshot of Korea's dramatic democratic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nd also a vision of Korea's future. And it's not very often that you hear anyone describe the need for political leaders to be righteous, and I think that was a very good message for us to have heard today. Ladies and gentlemen, I wonder if you can join me in thanking Professor Lee for his excellent remarks and thoughtful comments. Thank you.
The opinions expressed in the preceding program are those of the speake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Korea Society, its staff, or management.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is podcast from the Korea Society. If you enjoyed it, please consider becoming a member. Visit www.koreasociety.org for more information about memberships and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ams available at the Korea Society.